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 성경 270쪽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베풀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은 율법에 대한 보충적이고 세부적인 교훈을 담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또 다음 세대에게 전할 것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단순히 국어, 영어, 수학 등과 같은 여러 분야 중에 종교 또는 영적인 분야의 공부가 추가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일주일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열심히 교과목을 공부하는 것과 같이 주일에는 교회 학교에서 성경과 경건의 습관 등을 배우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신앙교육은 우리가 살면서 배워야 하는 여러 분야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교육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알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배우는 것이기에 신앙교육은 여러 교양 강좌처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가 아니라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며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할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가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모압 광야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힘주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서는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십계명을 교훈하며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셨던 십계명을 우리와 세운 언약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십계명을 받은 지 약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며 세대가 바뀌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은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의 변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이루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마음에 새기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율법에 근거한 사회를 가꾸어 나가고 자손들에게 율법을 전수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국가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명령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합의해서 적당히 타협한 규칙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우리 사회의 질서와 규범은 사회의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서 세워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기준은 인간의 합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규례라는 단어는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율법의 시행세칙을 의미합니다. 법도라는 단어는 재판하다, 심판하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것으로 율법이 모든 상황에서 심판의 근거가 됨을 의미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광야에서 40년이나 생활했던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먹을 것을 아무런 수고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청하는 농경 문화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었고 광야에서는 매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생활했기에 이스라엘 자손은 거친 땅을 일구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과 관련한 농업 지식과 기술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급격하게 찾아왔습니다. 비대면 모임을 위하여, 전자출입을 위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강의를 듣는 것을 위하여 새롭게 배우고 익혀야 할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살기 위하여 우리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하는 부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배우는 것이 실용적인 관점에서는 언뜻 잘 이해되지 않고 덜 중요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배우는 이스라엘 자손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새롭게 찾아올 많은 변화들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땅을 경작하고 파종하며 작물을 가꾸고 수확하는 전혀 새로운 지식과 기술에 대해서, 전쟁을 치르기 위한 훈련과 전술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시지 않고 당장에 해결해야 할 일상의 문제들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신앙 교육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번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이룰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면서도 가나안의 신들,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는 우상 숭배적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애굽의 신으로 불리는 많은 존재들이 있었고 가나안에도 그렇겠지만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도움을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찾아 헤매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 던져진 존재들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존귀한 인생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물리치는 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명령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이 주는 유혹을 물리치는 그 비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면서도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방식의 신앙생활은 곧 우상숭배적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마주할 그 모든 도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영적 전쟁을 대비하고 계십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원문의 순서대로 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시작합니다. 들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쉐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선포할 때 사용하는 신명기의 특징적인 표현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사도신경과 주님의 기도가 있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쉐마 본문이 있다고 할 만큼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자 기도문으로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쉐마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붙들어야 할 두 기둥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분이시라는 선포는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 이스라엘의 민족 신과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만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창조주이자 구속주이며 심판주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수많은 애굽의 신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여러 신들과 신앙이 그 땅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이외에 타 종교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우상 숭배의 유혹이 우리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안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신들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신이며 신이라고 불리는 인간의 욕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안의 모든 욕구들보다 하나님을 가장 갈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의 성공에 대한 갈망,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갈망, 사랑에 대한 갈망, 관계에서 인정받고 일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갈망 등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성취되고 재해석되며 만족을 얻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사는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타 종교에 귀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 두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4장 3절입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상반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길을 잃지 않게 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이 곧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설레고 가슴이 뛰는 사랑을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경외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신앙생활의 길을 잃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가정은 가장 기초적인 신앙교육의 장으로서 부모에게는 신앙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날카롭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무언가를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땀 흘려 연마하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기계로 연마하여 단시간에 날카로운 물건을 만들 수 있지만 고대에는 수고와 땀에 비례하여 날카로운 정도가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신앙에 근거하여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며 수많은 유혹들 속에서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수많은 학생들 중에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 과목들을 연마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아낌없이 후원하지만 정작 신앙은 두루뭉술하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양의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홍수의 마신 물을 얻기 어려운 것처럼 정보의 홍수 시대 속에서 정작 우리를 살리는 진리를 분별하고 붙들기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와 학원에서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두루뭉술한 신앙의 수준으로는 세상의 물결에 둥둥 휩쓸려갈 뿐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여 우리가 먼저 무뎌진 우리의 신앙을 연마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미혼이시거나 자녀가 없는 분들에게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어진 신앙교육의 의무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개인의 구원과 만족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달되고 이어지도록 요청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학교 교사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자녀들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일에 마땅히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역에서 이제 막 신앙 생활을 시작하시는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는 교우들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을 온 땅에 흘려보내기 위함입니다. 신앙교육의 내용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부모의 태도는 부지런함입니다. 신앙교육은 때와 장소를 따지지 않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신앙교육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7절 하반절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강론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말하다, 대화를 나누다 라는 의미입니다. 가정에서 나누는 대화의 첫 번째 주제가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한적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점점 대화가 사라져가는 가정의 현실 속에서도 자녀의 신앙을 위한 대화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에 늘 서툴기에 어떻게 신앙적인 대화를 통해서 자녀들을 예리한 말씀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며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우리도 다듬어지고 배워가야 하는 평생의 과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의 첫 신앙 교사로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자녀들이 예리한 말씀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씀을 작은 상자 속에 넣어 문설주에 붙여놓았는데 이것을 메주사라고 합니다. 또한 그것을 손목과 미간에 끈으로 메었는데 이것을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메주사와 테필린은 신앙교육의 교구제로서 집을 나가면서 집에 들어오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미간과 손목에 있는 테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게 할 뿐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소 낯설게 보이고 형식적으로 보이는 메주사와 테필린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뿐 아니라 우리 눈에 가장 잘 띄고 우리 손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우리의 손이 닿는 지근거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있는지,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께 가까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신명기는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둔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에 땅에 대한 여러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땅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이며 인간은 그 땅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을 뿐입니다. 가나안 땅과 그곳에서 누릴 모든 것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관계를 묘사할 때 이스라엘 자손의 노력이나 성취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제공된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합니다. 가나안에 팽배했던 해있던 바알 신앙은 바알이 인간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고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바알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과 대결을 펼쳤던 것을 생각하면 바알 신앙은 오랜 시간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위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알은 인격신이기보다는 물신에 가깝습니다. 바알 신앙은 바알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거나 바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 제공한다고 믿었던 물질을 사랑하고 번영을 소망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긴다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것들의 본질인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점점 더 많은 물질과 번영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주어진 선물을 뻔뻔하게 더 요구하고 강요하며 감사와 자족의 태도가 아니라 원망과 탐욕이 우리 마음을 잠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있는지 아닌지 그 영적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누리고 있었던 건강, 시간, 가정, 일 등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제한받게 되었을 때 그때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주어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함입니까? 나의 유익과 안전을 위함입니까?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약속의 땅에서 풍요로운 삶에 함몰되지 않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소극적인 방법이라면 적극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이나 물질을 나에게서 도로 찾으시면 빼앗아 가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땅은 생존과 생활에 꼭 필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더 많은 경작지는 더 많은 수확을 기대하게 하였고 크고 튼튼한 집은 가족의 안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렇기에 땅을 잃거나 제한받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땅을 더 늘리고 더 지키기 위해 욕심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물질의 풍요 속에서도 영혼의 양식을 구할 줄 알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오히려 넘어질까 조심할 줄 알며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에는 그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우리를 오히려 지켜줍니다. 15절에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이란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특징입니다. 부요할 때나 가난할 때나 광야에서나 풍요로운 땅에서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질투로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어떤 일이나 사람에게 아주 열정적인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우님들을 사랑하시되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모습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으로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만약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파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를 쏟으시고 멸절시키실까 두렵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 그런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다른 것들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오랜 세월 간절하게 기다렸던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셨을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하며 배우자에게 온전한 헌신을 약속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배타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외도로 인해 가정이 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마사 또는 므리바의 사건은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건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당장 눈앞의 문제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결혼 서약에서 좋은 환경이든 그렇지 않은 환경이든 환경에 관계없이 서로를 사랑할 것을 맹세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사랑은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사랑은 하나님께 뿌리내린 굳건한 신뢰로 모든 상황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당시에는 다 이해되지 않은 순간이었어도 이제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주한 상황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난 날들은 우리를 향하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변덕스러운 사랑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선량한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감독자들과 주인의 눈치를 보았을 것입니다.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과 16절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인용하셨던 구절입니다.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께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절하면 다 죽겠노라고 시험하였습니다. 또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 주님을 세우고 뛰어내려보라고 부추기며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실 것이라고 시험하였습니다. 이에 주님은 신명기 6장 13절과 16절 말씀을 인용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치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지키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된 것과 관련이 있음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가정에서 일어나는 신앙 교육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떠올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신앙의 형식과 외형에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신앙을 이제 막 시작한 교우님들이 냉랭하고 건조한 신앙생활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 학교에서, 구역에서 혹시 간증을 나누실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상황이 역전된 일들을 나누는 것도 유익하지만 어떻게 회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나누는 것이 신앙의 형식주의와 매너리즘을 물리치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역동적으로 이어나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지키는 삶을 살았을 때 받는 복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지키게 된 근거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규례를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규례를 지키는 삶을 살게 된다는 순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규례를 지킴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누리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얻은 영생 가운데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25절은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고 마칩니다. 어떤 영어 번역본은 우리의 의로움이니라고 번역하지 않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번역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의식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단순한 지적 동의를 넘어 행함으로 반드시 연결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복음에 대한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지적인 동의와 함께 헌신, 충성, 순종을 동반합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생명을 낳는 공동체로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전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분석을 내놓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한 가지 돌아볼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입술로는 잘 설명하면서도 삶으로는 전혀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래전 리처드 헬버슨 목사는 미국의 기독교를 반성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처음의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남자와 여자의 교제 모임이었다. 그 후 교회는 그리스도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처음 교회가 이 땅에 시작되었을 때 어떤 헌신과 사회적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는 묘지기로서 누구보다 그 증거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웃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만들어진 모든 신들과 차별되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을 뿐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를 진멸시키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대신 진멸되심으로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으며 그 역사의 일부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맡겨진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기를 결단하며 살아갈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도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고 성공하고 번성하기 위해 힘을 쏟는 대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우상 숭배적 신앙생활을 멈추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목적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목적 삼고 전심으로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